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늘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평일과 또 주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주를 잘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설 명절이 있어서 뭐 여러모로 이동도 많고 우리도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설 명절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설 명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평일의 삶과 그 다음에 휴일의 삶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 휴일 중에 주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일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머지 평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일은 하루뿐입니다. 그러나 평일은 5일이고 또 토요일까지 합하면 6일이에요. 그러면 7일 중에서 주일은 하루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이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지 6일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7일만 그 하루에만 신앙생활을 한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구원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6일을 잘 보내면 그 다음에 오는 7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6일을 그냥 막 너무 험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그럼 7일은 좀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도 휴일에 너무 놀면 월요일에 출근하는데 어려움과 또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평일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일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또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전에는 루스였는데 이게 베델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6일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됐느냐? 나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먼저 함께 이스라엘 지도 속에서 베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인 지도의 모습인데 이 지도 속에 베델은 어디 있을까요? 자, 베델은 여기 한 복판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요게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이에요. 자, 이 베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제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야곱의 일생 속에서 이 베델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베델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황량합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엘세바. 그런데 사고를 쳤습니다. 형을 위장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주는 축복을 자기가 형 노릇에서 다 뺏었어요. 네가 에서 맞느냐? 예, 제가 에서 맞습니다. 애굽이 에서 흉내를 냈어요. 애굽은 에서는 털이 이렇게 불쑥불쑥 많은 아주 산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흉내를 냈냐 하면 여기다 양털을 붙였어요. 양털 이제 오려가지고 이제 이게 손에 붙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위장을 한 거예요. 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삭이 눈이 어두운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만져봐야 돼. 아, 목소리는 아무래도 야곱 같은데 팔을 내봐라. 예, 아버지. 하고서 팔을 내미는데 이게 양털을 붙여놨으니까 이게 털이 부슬부슬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에서가 맞기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줄 축복을 누구에게다 줬냐면은 야곱에게다 줬어요. 그 또 안타까운 건 이삭이 편애를 했어요. 형만 아주 최고였어요.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형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아니 지금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지 않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건 제 동생이 저 흉내를 낸 겁니다. 이제 제가 진짜 왔으니 이제 저에게 그러면 원래 야곱에게 줄 축복이라도 절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에겐 아무 축복도 주려고 한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형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축복이라는 게 그냥 지금 딱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너에게 축복한 그건 또 안 믿으면 또 그만이에요. 근데 예서는 기분이 나빴어. 동생 야곱이 내 축복을 다 가르쳤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흠만 남으면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야곱이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저 위쪽에 바단아라. 여기가 이제 하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곳입니다. 원래 위로 올라갔어.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왔던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 이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일들, 그래서 외갓집에 의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또 삼촌, 외삼촌,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거쳐간 곳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베델이었던 곳입니다. 중간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베델에서 그 황량한 그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본 것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위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어요. 그 자체만으로 신기한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그 외롭고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괴롭고 슬픈 길을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너무 은혜로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네가 이걸 하면 그럼 내가 뭘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뭐 공로가 있다고, 그러나 그런 거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이제 너희에게 천국이 임한다. 너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상이 지옥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완성하신 후에, 천국에 가는 길을 완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축복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통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조건인가요? 여기서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조건을 찾아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나와 있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럼 이게 조건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받는 그 은혜에 합당한 조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설 명절에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받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뱃돈을 받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세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배하기 때문에 세뱃돈을 받는 게 조건인가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세뱃돈을 주려고 잔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되냐면 세배만 하면 돼. 때로는 세배를 안 해도 줘요. 너 세배하면 주고 세배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세배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막 찔러 넣어주는 게 그게 세뱃돈 아니에요. 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창피해서 못하고 뭐 쑥스러워서 못하고 그래도, 혹은 뭐 자세가 틀려도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하면 너 세뱃돈 안 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줄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의 조건으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야곱에게 그 축복은 전혀 조건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는 주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세뱃돈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이거는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이걸 주십시오 라는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그 가치를 얻는, 구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은 조건을 따져요. 자,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대상 A가 있고 대상 B가 있습니다. 대상 A를 믿을까? 대상 B를 믿을까?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불신자들 생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존재해야 된다. 내가 그걸 경험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더 개인적인 조건을 나타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뭐 돈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성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더 큰 거를 요구해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해야 된다. 가난한 자가 없어져야 된다. 독재자가 사라져야 된다. 만족해야 돼. 그럼 이게 다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대상 A와 대상 B 중에 내가 뭐를 선택할까 할 때, 내가 어떻게 믿을까라고 할 때, 내가 내세우는 그런 조건들은 존재하고 경험해봐야 하고 내가 만져봐야 하고 들어봐야 되고 내가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런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건 요구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 주시는 믿음은 그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방향성에 관한 거예요. 방향성. A 방향이냐 B 방향이냐 그게 보여주는 방향이 있어요. 대상 A는 따라가면 방향 A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B는 방향 B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데, 사탄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 방향이 싫은 거예요. 내가 방향이 다 알지만 따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은 다 불순종하는 영들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방향성이 싫은 거예요. 만지고 물고 뜯고 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이걸 이루겠구나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되죠. 그 믿음 생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한창이에요. 아주 불꽃 튀기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이제 다가올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아마 특별히 유력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복잡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한번 뽑히면 자기들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방향이 결정돼요. 외교적인 방향이 결정됩니다. 또 국내 정치에 관한 모든 이 행정, 이 수반으로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흥할 수도 있고, 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확정적인 그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미래. 나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 사람 이러한 저러한 미래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만질 수 없고 지금은 들을 수 없고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미래에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뽑은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오락가락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전체가? 아니요. 한번 뽑아놓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뽑을 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이제 내가 뭐 진보적으로 갈 것인가 보수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진보와 보수 속에서도 극진보냐 아니면 약한 진보냐, 혹은 극보수냐 아니면 약한 보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신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이런 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어떤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공자님, 또 알라신, 귀신, 사탄, 외계인, 그 다음에 자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신, 어느 것도 지금 당장 확정적인 것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방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고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고 마리아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고 공자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따릅니다. 알라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철저한지 아십니까?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매여있는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지는 아십니까? 사탄을 따르고 외계인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거기에 굳세어지는지 그게 결국 그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과 마리아님이 보여주시는 방향과 공자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알라신이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외계이나 내 자신의 방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나라는 한 인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인간,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돼요. 또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한 인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는 인간,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레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 가시밭길이고 살얼음판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나 자신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인 것 야곱이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었어요.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가 잠이 깨었어요. 근데 그는 꿈을 깨고 꿈을 잊어버리듯이 지금 내가 알게 된, 내가 듣게 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내 상황을. 내 상황은 지금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됐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 상황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게 걱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을 내가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숨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아는 이상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겠다는 것 그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눈 멀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사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믿을 거야.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악독하고 편협하고 강팍해서 그래서 자기의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내가 죄인인 걸 아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셔. 내가 혼자라는 걸 아셔. 그리고서 생각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로 가는 그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어디가? 내가 지금 가던 이 베델이 아무 무의미했던 이 장소가 그리고 그냥 험한 길을 가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이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집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건 아 축복이 좋아 아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해야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더 좋은 축복을 제시할 때 아 그럼 이게 더 좋은 축복이구나 아 글로 갔겠죠. 야곱이 생각이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방향을 그대로 지혜롭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완악함을 깨닫고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면한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장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으로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는데 중요한 건 그가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누워서 할 테면 해보세요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귀담아 듣지 않고 하시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방금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랑 통화할 때 누워서 전화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을 통화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무릎까지 꿇고 전화를 받아 전화인데 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뭐가 알겠어요? 아 내가 누워서 전화를 받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던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전화하는 게 목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아주 조아리면서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 너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 때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저는 종종 우리 장로님이 전화할 때 그런 그 것들을 봤는데 이제 장로님이 군인이시니까 예전에 전화는 전방 부대는 돌려서 하는 전화들 뭐 다이얼로 해서 하는 전화들 딱 두 가지에 그러니까 그 군 시절에 전화를 할 때 자신감이 있고 넘치는 그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 할 때는 그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높은 사람 할 때는 얼마나 조아리인지 몰라요. 아이고 왜 저렇게 조아리실까. 너무너무 조아리 된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럼 보면 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네? 그분들 하고 할 때는 그냥 막 하고 목소리도 막.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구나
아주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쓰러진 사람. 바닥에 쓰러진 사람.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 하나님이 내 발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스워? 예? 하나님이 아주 내 발에 때만도 못해?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위치도 결정이 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면, 왜냐하면 조직 사회에 들어간 사람이 이 별들의 이 의미를 알지. 아, 내가 군인이 아닌데 별이건 뭐건 내가 무슨 상관이, 뭐 삿대질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 아주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층이 또 그 위에 뭐가, 그 위에 뭐가 나보다 한참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깨닫고,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베개로 삼았는데 이게 베개가 아닌 거야. 내가 지금 베고 자던 이 돌인데 이게 베개가 아닌 거야. 그걸 뭘로 세웠냐면 기둥으로 세웠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 기둥이다. 자기가 쓰는 노트가 하나님께 기둥이 되는 거야. 자기가 쓰는 볼펜이 하나님께 기둥이 되는 거야. 내가 쓰는 컴퓨터가 이게 하나님께 기둥이 되는 거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쓰는 모든 도구가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별볼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기름.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써야 되는 거지만 그런 자기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아깝게 그걸 왜 버려요? 뒀다가 또 써야지. 나를 위해서. 그러나 너무 귀하니까 그를 붙는 거예요. 선물도 생각해 보시오. 선물 왜 해요? 선물하지 말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은 선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기뻐서 내가 그 선물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니까 그의 자세가, 예,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 그게 아니면 그 이유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한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름 바꾸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 우리 이제 내 이름을 앞으로 천사라고 한다. 근데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다음번에는 귀찮은데 혹은 악마라고 할까? 내 이름은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 정식으로 법정에 서서 정식으로 판사의 허락을 맡아서 주민등록을 바꾸는 이름은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성을 다해서 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선포했어요. 이곳은 이제 베델이라 하리라. 그곳 원래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의 뜻이 뭐냐면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베델의 모습을 봤지만 그냥 나무만 황량하게 있다 해서 그냥 그 지명의 이름을 따는 거죠. 대개 다 지명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 많이 나오면 뭐가 되고 건조하면 뭐가 되고 넓으면 뭐가 되고 산이 많으면 뭐가 되고 다 이제 지명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거기도 원래 루스였어요.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베델. 베델이다. 여기서부터 나와 내 자손은 여기를 베델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장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된 것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평일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교회니까 문제는 이 신앙이 우리의 평일의 삶 속으로 넓어져 가는 집 안은
집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고 집안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과 상관없는 곳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집안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양육강식과 이 적자생존과 그리고 이 첨예한 이 세상적인 원리가 넘치는 이 직장은 이건 절대 베델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곳이 원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원래 베델이었는데 그걸 내가 뭘로 바꾸냐 하면 그걸 내가 루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이 베델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루스로 만들어버려요. 여긴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예계는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계는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계는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악함과 악독함과 모든 세상적이고 악하고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탐욕과 관계된 것들로 만들어버려서 그곳을 저주받을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 우리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계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계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계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직장을, 사회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해 또 음력 설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또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해서 이곳은 루스가 아니야. 이곳은 베델이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거기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내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항상 따라가십니다. 베델에서 만났어요. 베델을 떠났으면 그럼 이제 베델에서 멀어지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함께 가는 하란에서도 바단아람에서도 라반 집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야곱이 큰 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일들이 지명에 속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의 평일의 삶이 충성스럽고 풍성한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음력 설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드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같이 부릅니다.